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론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님 편에 서세요. 예수님 편에 섭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또 요즘 묵상하는 누가복음을 쭉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든 이유는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우리 모일 때도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우리를 고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나올 때 뭔가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 19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을 썼어요. 얼마나 무질서했을까요?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이게 좀 상황이 어려웠을까요? 여튼 그렇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뭔가 예수님에게 대한 그런 기대하는 바가 있었던 거죠. 뭔가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께로 나오면, 예수님께 다 오면 뭔가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능력. 그런데요, 사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런 능력을 기대하며 나왔는데 예수님은 늘 모인 무리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세요. 사람들은 자기가 기대하는 바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그 예수님이 주고 싶어하는 것은 또 다른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복음뿐만 아니고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그래요. 사복음서가 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하고 조금 이게 결이 다른 좀 여튼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을 좀 자꾸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지난주에 왜 육합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가,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가 이런 질문하는 거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 또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시고 말씀하시는 이유 이런 것들을 조금 구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있어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거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로 몰려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도 보고 뭐 이렇게는 하는데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특별히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했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 주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늘 예수님께 뭔가 시비를 걸고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몇 가지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당신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그 희년 선언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희년을 이루기 위하여 왔다 선언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막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러다가 왜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레위도 부르시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엊그제 묵상했거든요. 주의 뭐 안식일에 그 이 곡식 이삭 부벼 먹다가 막 다툼이 일어나고 또 특별히 어제 본문 보시면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신 이유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려고. 그런데 그 회당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는 것은 아마 오른손이 마비가 된 사람인 것 같아요. 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주변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뭔가 예수님께 꼬투리 잡을 일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꼬투리 잡을 일을 찾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거다 하는 것도 알고 예수님도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무슨 생각을 할 거다는 것도 아시고 다 예수님도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게 사고를 사실 예수님이 어떤 이거 사고 쳤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요 상황을 다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서라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따져 물으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고 참다가 터뜨리신 거예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예수님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터져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께 시비 걸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속에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저 예수를 더 가만히 둘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의논하는 이런 이제 갈등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은 은혜 베푸시는 분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모든 연약한 사람을 싸매시고 고쳐주시는 분인데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세월이 지나갈수록 적개심이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데까지 예수님을 몰고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죠. 복음서를 보면 처음부터 싫어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뭔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할 때 처음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자기 편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이가 점점 안 좋아진 거죠. 이유가 뭐였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었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르치면서 사람들로부터 조금 대접을 받고 싶었던 거죠.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대로 살기가 어려웠거든요. 우리가 뭐가 거룩함인지 알지만 사실 그 거룩함을 이루면서 살기는 쉽지 않아요. 뭐가 옳은 삶인지는 알지만 그 옳은 삶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은 거죠.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을 끌어안으셨어요. 예수님은 잘 안 되는 사람, 그래서 뭔가 이렇게 무너진 영혼을 감싸안으시는 긍휼과 자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가르치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 예수님도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들으라고 하셨거든요. 말은 좋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꾸 인정을 받으려고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으려고 한 거죠. 조금 힘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를 인정받고 대접받고 그래서 야 하나님 나라는 맞아 너희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데지 뭐 이런 칭찬을 듣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조금 그렇게 대접을 잘 안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자꾸 칭찬을 받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거 좀 병이다 그거 그건 문제다 그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지 네가 사람들 위에 자꾸 높아져가지고 내가 이 정도 이 정도는 하는데 하면서 자꾸 인정과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그거는 그거 문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너무 조금 얄팍했어요. 사람들에게 자꾸 보이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인정과 대접을 받고 싶어가지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냐 이거보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잘 고쳐지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요컨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자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이고 처음에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는 분이셨기 때문에 또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을 좋아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결이 다른 것이 드러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싫어하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대접해 주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을 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요 점점 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월이 지나갈수록 예수님이 더 좋아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좀 더 부담스러워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힘이 들고 이렇게 되면 조금 이제 어려워지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려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걷고 계신지를 좀 잘 이해하고 그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게 되면 이게 이제 예수님이 더 부담스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자기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너무 사랑하다가 보니까 자기를 충분히 인정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섭섭함 뭐 이런 거 옛날 어른들이 뭔가 이게 마귀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교회 안에 마귀가 많대요. 마귀가 근데 그 중에 제일 무서운 마귀가 섭섭마귀라고.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구나.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옛날 어른들이. 교회 시험거리가 많은데, 교회 시험거리 중에 제일 이게 어려운 시험거리가 섭섭해하는 그 시험거리가 제일 어렵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요즘 가만히 생각하면 옛날 어른들이 아주 통찰력이 있는 분들이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자주 있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에 대하여 섭섭한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인정해주고 와 너희들 참 대단하다 이렇게 하면 참 좋았겠는데 이게 잘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예수님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싫어하게 되고 그리고 미워하게 되고 나중에는 적개심을 품는 자리까지 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일 아주 강력한 예수님의 적대자들, 예수님을 대항했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된 거예요. 그 과정이 쭉 이렇게 펼쳐지는데 그 원인이, 출발점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좀 인정도 받고 대접도 받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인정을 안 해주신 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런데 만만찮은 사람들,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갈등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세요. 오늘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제 6장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왜 잠깐 기도하시지 않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겠어요? 이게요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잠깐 기도해도 해서 될 문제가 있고요, 밤새도록 기도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한 번 기도할 게 아니고 막 여러 날을 기도해야 될 제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이 이게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분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예수님께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막 시비를 걸고 이러면 얼마나 이게 어려웠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갈등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해결이 쉬 되지 않는 문제에 휩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뭔가 해결이 되고 뭔가 길이 보일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이유는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고, 또 이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시다가 아마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 증거하려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어야겠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12명 제자들을 세우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부터 보시면 13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론 유다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12명을 택하셨어요. 사도라고 부르셨다고 그래요. 사도라는 말은 쉽게 말하자면 보냄받은 자라는 뜻인데, 쉽게 말하자면 심부름꾼이에요. 예수님의 심부름꾼,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택하셨다는 거죠. 조금 이게요, 그 당시의 문화를 생각하면 독특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제자가 스승을 택하거든요. 그 시대에는 제자가 스승을 찾아갔어요. 자기가 배우고 싶은 스승.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자기를 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누가복음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뒤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록된 책이에요. 데오빌로 개인에게 쓴 편지지만 데오빌로 개인만 읽은 것이 아니고 교회가 같이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뒤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 열두 사도 이러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겠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열두 사도를 부르시는데요,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을 부르셨는지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 이름만 있어요. 이게 조금 의도적이에요. 본문이요, 제자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누가복음 설교하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율법에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수식어가 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아무것도 없다. 마리아 높이지 않는다. 누가복음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인데요, 예수님이 다만 따지면 사랑하셔서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남들보다 나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이 본문이 암시하는 거는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거죠. 따지면 여기는 열두 제자인데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 기대와 소망에 부응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예수를 파는 자 된 가룟 유다도 있잖아요. 이 가룟 유다는 이 사람도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왔겠죠. 이 사람도, 그리고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두 제자가 되게 부르신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아마 실망했을 거예요. 왜 그랬는지, 언제 그랬는지 사실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뭐 어디 길에 다니는 걸 예수님 부르신 게 아니고 나온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부르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왔고 예수님도 이 사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열두 제자 공동체 안에 들어오도록 부르신 거죠. 기대와 소망이 깨어진 거죠. 서로 이 가룟 유다도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 실망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예수님을 배신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기대와 소망, 가룟 유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사실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고 예수님도 우리에 대하여 기대하시는 바가 있겠죠. 우리의 기대가 채워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기대를 이룰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소중한 것처럼 예수님에게 우리도 소중해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분이고 참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어떻게 우리를 살게 하는가.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도 예수님에게 우리도 소중한 존재. 그래가지고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기르시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앞서 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느라 이르시잖아요. 그러니 그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그 예수님을 잘 따라간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이겠어요. 주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같이 부름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열두 공동체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여기 이상한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이 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본문 보시면 그 이름만 쭉 남아있지만 사실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시몬은 얼마나 다혈질이고 이 거침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도마 같이 아주 치밀한 사람도 있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제일 재미있는 거는요 마태와 셀롯이라는 시몬이에요. 6장 15절에 마태가 있는데 이 마태는 누가복음에는 앞에는 레위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요 마태가 레위예요. 이 사람 세리잖아요. 세리. 그런데 셀롯이라는 시몬은요 셀롯이라는 사람은 셀롯이라는 말은 열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누구를 셀롯이라고 불렀느냐 하면 이를테면 독립군이에요. 이게 열혈 독립군. 그런데 이를테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는 친일파도 있고 독립군도 있었던 거예요. 이거 둘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 이상한.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뭔가 좀 이상한 공동체예요. 이를테면 가룟유다처럼 아주 재바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돌로매, 바돌로매라는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이 바돌로매라는 이름이 아주 요한복음에 보면 간사한 것이 없는 진짜 순진빵 가룟유다 이 바돌로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진빵 바돌로매가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다 계산하는 뭐 가룟유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이 이상한 공동체인 거예요. 이게 뭔가 하나 되기가 어려운 이상한 공동체. 우리 전주 제자교회도 이상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상하냐. 저 사람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저 사람은 전혀 친구가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서로를 보살피고 있는 거죠. 전주 제자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상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이상해서 아멘도 안 하죠 지금. 교회는 왜 세상은 세상은 어울리는 사람들끼리 같은 색깔 뭐 같은 뭐 이런 그 자 어울리는 그 수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교회는 수준이 달라요. 경제적 수준도 다르고 뭐 여튼 학벌도 다르고 사랑하는 모양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교회가요 그런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를 보살피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에게 다가가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를 용납하고 이거 얼마나 멋지겠어요. 정말 학벌 좋은 박사님과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서로 친구가 되고 위에서 서로 기도하고 얼마나 이거는 멋진 일이에요. 나는 배운 것 없지만 나는 가진 것도 없지만 저 부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부자를 위해서 위로하고 부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등 두드려주고 이게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하나가 되고 아주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하나가 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이 하나가 되고 교회는 그런 곳이 그런 이상한 모습이 보이는 그런 공동체. 우리 전주 제자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제자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을 붙여놓으면 하나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죠. 둘을 붙여놓으면 조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서로 엮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이면 그야말로 이거는 뭐 어떻게 우리끼리는 같이 지낼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매임받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다가 보니까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오색찬란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그래서 뭐 강한 자와 약한 자와 뭐 이게 능한 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 누구든지 다 교회 안에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 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물론 예수님이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시는 과정이 쉽지도 않고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은 늘 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누가 더 크냐 하고 서로 이렇게 힘겨루기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튼 예수님께서 이 공동체를 하나로 엮어내세요. 물론 가룟 유다는 잘 안 됐죠. 그렇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그래도 그 십자가 앞에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고 복음의 증인으로 평생을 잘 살게 되었거든요.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함께 자라갔던 거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훌륭한 사람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그 음성을 잘 들으면서 자라가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강력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자라나는 꿈을 가진다는 것은 얼마나 참 멋진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셨어요. 그래가지고요 오늘 본문부터 요 6장 마지막까지를 평지수훈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평지수훈. 왜 평지수훈이라고 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과 같은 내용이에요. 산상수훈을 축약한 거고 형식과 구조도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누가복음의 산상수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산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산상수훈이라 그러고 그래서 그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쭉 6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평지수훈이라고 해요. 예수님께 많은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뭔가 능력을 좀 공급받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막 고침도 받고 19절에 막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을 써요. 얼마나 이게 무질서하고 얼마나 혼란했겠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20절부터 보시면 26절이 이게요 팔복이에요. 팔복. 마태복음. 근데 팔복과는 달라요. 마태복음의 팔복은요 팔복에 대한 이야기만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요 24절부터 25절,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26절에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고 싶어 했어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25절에 24절에도 화 있을진저 25절에도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26절에도 화가 있도다. 네 번이나 화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 본문 읽으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는 이 평지수훈은요 마치 우리 왜 지난번에 여호수아서 묵상할 때 그리심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는 장면 본 적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출입하면서 복만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만 받으려는. 그런데 하나님은요 복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저주에 대해서도 화 있을 진저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지난번에 선택적 읽기 하면 안 된다. 성경 읽을 때 위로가 되는 거 좀 뭐 축복을 약속하는 이런 성경 구절만 그런 것만 찾으면 안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선택적 읽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을 그렇게만 읽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시편만 읽어도 시편에는 경고하고 막 책망하는 말씀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맨날 시편 23편만 좋대요. 그 사람은. 맨날 시편 23편만.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를 다 읽어야 돼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는 축복에 대한 선언도 있지만 책망하시고 저주하시고 경고하시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읽어야 돼요. 요즘은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어떻게 지옥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성경을 마사지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가 읽고 싶은 것만 선택해서 성경을 마사지해서 하나님을 마치 인형같이 만들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인형, 자기 뒤치다거리 해주는 인형, 자기 속 시원하게 해주는 인형.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하나님의 사랑도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죽음도 있어요. 심판과 죄책을 담당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담당하시는 예수님의 헌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심판과 사랑이 함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사랑이 덮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고 죄인을 책망하신다는 이 경고의 말씀을 절대로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축복만 원할 수, 축복만 받을 수 없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복만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복만 받을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심지어 화 있을진저 이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선언하는 그런 말씀도 하시는 분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는요. 이거는 복이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이 복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를테면 오늘 본문 21절,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배가 고픈데 지금 억울하고 원통해서 울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그러면 배를 부르게 해주면 되는데 배는 부르게 안 해주고 지금 굶주린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면서 복이 있다 하면 좋겠는데 지금 나는 억울하고 원통해서 울고 있는데 주님께서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그러면 언제 웃을까요? 언제 웃게 될지 잘 몰라요. 오히려 뭔가 믿음으로 살면 고생할 일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22절부터 23절 보시면 22절 2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레미야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예레미야 묵상했을 때 예레미야가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인생을 살다가 끝까지 억울하고 원통하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그 선지자, 그 존경할 만한 그 선지자들이 살았던 그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삶이 어떤 인생이냐? 미움을 당하는 인생이에요.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인생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인생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따돌림을 받을 때 기뻐하고 뛰놀아라. 잔치를 벌여라. 왜냐하면 장차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힘들어요. 지금은 힘든 거예요. 지금은 굶주리고 지금은 눈물 흘리고 지금은 억울한 원통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복된 인생이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거는요, 21절에 지금 주린 자, 지금 우는 자입니다. 24절 2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리로다. 세상에는 부자도 있어요. 세상에는 배불리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는 지금 막 세상을, 온 세상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큰 소리 치고 떵떵거리는 사람이 있는 거죠. 지금. 이 본문에 반복되는 표현이 지금 주린 자, 지금 우는 자,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입니다. 왜 지금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할까요? 지금 우리가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어그러진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얼마나 이 헤롯과 로마의 앞잡이들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면서 그 가운데서 뭔가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뭔가 그런 어그러진 시대에 큰소리치고 그런 어그러진 시대에 많은 것을 움켜쥐고 그런 어그러진 시대에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은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세상과 타협하고 죄악 앞에 무릎 꿇고 그러면서 자기 이익을 위하여 무슨 일이든지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불의한 시대에도 잘 나가고 불의한 시대에도 승승장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그러진 시대에 살면서 야 그건 아니야, 이거는 불이고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고생하는 거죠. 이거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어그러진 시대에 복음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그 사회의 주류 세력들이 예수님을 대항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적대시했거든요. 예수님이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더 힘든 일이었겠어요. 그 예수님 편에 선다는 것이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면 다 복을 받느냐? 복을 받죠.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그렇지만 더 많이 울어야 될 겁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복을 받죠. 그런데 그 복을 누리기까지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뒤따르려고 그러면 오히려 치러야 될 대가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를테면 누가복음을 보면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 찾아갔을 때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칭찬하고 막 격려했을 때 마리아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부른 노래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51절부터 54절을 55절을 보시면 54절 55절에 마리아가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거는 마리아가 지금 이 천사로부터 수태고 오지를 받은 거죠. 자기 보석에 이제 이 다윗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통해 사실 일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는 거다, 이렇게 선언해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뭐라고 노래하느냐 하면 51절부터 5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하나님은 부자를 빈손되게 하시고 왜 굶주리는 사람을 편드시느냐, 왜 하나님은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시고 비천자를 높이시느냐, 이거는 하나님이요 타락한 세상을 뒤집어 엎으신다는 거예요. 이 타락한 세상이 뭐냐? 타락한 세상은 정상적이라면 성실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정상적인 세상이라면 능력 있는 사람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그러진 세상, 타락한 세상, 병든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정직해가지고는 부자 되기 어렵고 진실해가지고는 정말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가 어렵고 뭔가 불의와 이렇게 뭐 야합을 하거나 아니면 권세 있는 사람 앞에 가서 빌빌거리거나 이런 사람이 오히려 더 힘 있는 자리에 있으니 이런 어그러진 세상을 뒤집어 부시는 우리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정의와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마리아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랑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 보시면 나사렛 회당에 가가지고 희년 선언하실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주의 은혜의 희년, 희년이라는 것이 뭡니까? 희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연약한 사람이 빼앗긴 은혜를 회복해 주시는 날이 희년이에요. 세상에는 마땅히 누려야 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그 은혜와 복을 빼앗긴 채 고통 가운데 짓눌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짓눌린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고 그 짓눌린 사람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요, 짓눌린 사람이 있으면 집 밟고 있는 악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그런 무관심한 자기 앞가림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은 남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남의 고통을 자기 것 아니 자기 앞가림만 하는 그런 인생에 대해서는 주님이 대적하시고 오히려 고통 가운데 짓눌린 사람을 풀어 해방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분이 아니고 세상의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화 있을진저 선언하시고 세상의 고통과 신음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무리들에 대해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에게만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대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좋은 분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인 거예요.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리라고 기대하지도 않으셨어요. 석유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받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대접해 주지 않았어요. 칭찬해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석유과 바리새인들은 너무 얄팍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과시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런 석유과 바리새인을 칭찬하지 않으시고 편들지도 않으시고 비위를 맞추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그 거짓됨을 폭로하시면서 오히려 대항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대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은혜와 복만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뭐냐 하는 것을 잘 분별해가지고 우리가 주님 편에 서려고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불의를 대항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우리 편 되어주시고 우리 눈에도 눈물 닦아주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불의한 세상에서 자기 행복이나 자기 만족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생을 살면 설령 우리가 부자가 되어가지고 잘 먹고 떵떵거리고 뭐 남들 위해 큰소리치며 살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인생에 대하여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저주받은 인생이라 저거 화가 있다 이렇게 선언하신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저주받은 인생 될 것 아니고 주님이 편들어 주시고 주님이 눈물 닦아 주시고 주님이 복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 품고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